this center.
이 센터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죠?
I need to get GED high school diploma because people.
저는 고졸 학력 인증서 GED를 따야 해요. 좋은 기술과 영어, 컴퓨터 기술을 준비해야 해요.
So you're learning English here yes. to help you pass the GED.
그러니까 GED를 통과하기 위해 여기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Yes, GED and good skill.
네, GED랑 좋은 기술, 좋은 직업. 미국은 나의 삶이에요.
홀리 씨에게 미국은 매우 중요하다. 늦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남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봤어요. 물 장사까지 해서 오름까지 팔아보고 제가 세멘트 거기에다 석탄 탄 장사부터 해서 남새 장사로 해서 사실은 제가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서른이 넘도록 북한에서 살았다. 삶의 목표는 오로지 굶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탈북을 결심했다.
김정은이 때 와서는 국경을 넘다가 들키는 경우 서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서 해서 세 번째는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고 했거든요. 김정은이가. 심리도 안 돼가지고 저도 사람들이 경비대 군인들이 지키는 무기 들고 지키는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를 돌파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근데 그곳을 돌파해서 150리를 걸어서 산을 넘어서 겨울에 제가 그 오름이 눈이 있고 오름이 있는 그런 땅에서 그 밤새 그 밤을 지새고 해서 그 강에 그때 당시에 얼어서 그 오름이 살이 짝짝 달라붙고 하고 할 때인데 그때 제가 강을 넘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두 번의 시도 모두 실패였다. 그러다 다른 감옥으로 호송 중 언니와 함께 다시 탈출을 감행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 않으려면 국경을 넘어야 했고 홀리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인신매매가 아니면 중국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인신매매가 되면 그 매매선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또 중국 사람들끼리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 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중국 땅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언니하고 제가 팔려가는데 언니하고 저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팔려 먼저 팔려가면서 언니가 저기 남아있는 게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제가 그걸 동생이 아니라고 그냥 아는 언니라고 해서 저는 그걸 마지막까지 언니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저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중국으로 팔려간 홀리 씨는 노예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 태국을 거쳐 합법적인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 중국에서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눈물로 살았지만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국경을 하나씩 넘을 용기를 준 것은 바로 딸이었다.
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참 힘들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탈출하고 보니까 쟤한테 새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나한테 가정기 하나 생겼구나.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 나한테 유일한 하나의 가족이로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아이가 벌써 5살이 됐다.
됐다.
당연히 예쁘지. 내 딸이 예쁘지.
모녀의 교통수단은 언제나 자전거다. 미국에 와서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며 홀리 씨는 한동안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다.
알았어요.
어디를 가든 늘 붙어 다니는 두 사람.
Hello, excuse me.
Apple juice.
미국에 산 지 이제 3년 반. 아직도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
No. This one, what happened? No receipt.
알파벳도 몰랐던 처음에 비하면 그래도 엄청난 발전이다.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동서남북 어딘지 가려볼 수 없고 굴을 모르니까 쇼핑하는 것도 어느 마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새로워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걷는 길 건너는 것도 오직 걷는 길 신호등에서만 가야 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때는 그 차길로도 그냥 애기 안고 건너고 했거든요.
그 모든 낯선 것들 중 지금도 가장 만만치 않은 장애물은 역시 영어다. 그녀의 첫 영어 선생님이었던 카니 씨는 가끔 그녀의 개인 교사를 자처한다.
세븐한테 하고 this move this apartment come.
7개월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제 미국 언니네 가족이 큰 트럭을 가지고 와서 안에 테이블이랑 소파랑 모두 싣고 저를 도와줬어요.
Huang wouldn't let a question go by without a logical answer to it. I'll remember that.
제가 기억하기로 황은 논리적인 대답이 없이는 한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쉽게 만족하지 않았죠. 다른 언어권의 학생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발음인데 소리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끈기가 대단했어요.
영어는 아마 내가 투어한 시간과 노력과 그렇게 내가 투어한 것만큼 열매가 차려지는 것 같아요. 잘 못해도 괜찮다, 괜찮다 자신을 다독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또 노력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공부하는데 근데 저게 참 그게 제가 기뻤어요. 저도 할 수 있다, 해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참 행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Did you? Oh, you Alan?
Yes, I'm alone.
Alan.
Yeah. Hey.
그녀의 두 번째 영어 선생님이었던 게이틀린 씨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주청사를 함께 돌아보자고 초대를 한 것이다.
This building, who is operating?
Okay. Yeah. So our governor's office is here. And our state senate and our state representatives meet here.
주지사의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 상원 의원과 주 대표들이 여기서 만나서 우리 주의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Here's our governor.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는 장대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몰몬교의 본산이자 교육률이 높은 도시로도 유명하다.
Governor of Missouri and said you can shoot a Mormon. It is legal to shoot Mormons.
So, 미주리의 주지사가 모르몬 교도는 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쏘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는 평화로운 곳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민자의 난민들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삶은 복잡할 겁니다. 보험도 들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
분명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딸과 함께 달랑 둘 뿐이었건만 불과 3년 반 만에 그녀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Hi, mom. How are you?
Good.
Yeah. I'm so happy to see you.
Me too.
홀리 씨가 맘이라고 부르는 조인 씨는 난민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였다.
Well, in the beginning, we could not even communicate.
우리가 처음에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제스처나 동작을 통해서만 겨우 했다니까요. 기억나, 홀리?
Yeah. And now you're part of my family.
지금 넌 우리 가족의 일부야.
아, 제가 힘들고 괴롭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 엄마는 일주일에 두 번씩 빠짐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모르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이를 찾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어디에 쇼핑을 하다가 오게 되면은 문에 쪽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앞에 책도 놓여 있고 놀이감도 놓여 있고 쿠키도 만들어서 놓고 갖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엄마가 아니라 나에게 빠짐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게 제가 가족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미국 엄마라고 부르게 됐어요.
I'm wearing the necklace that she brought home to me one time. She was invited to go to California.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는 홀리가 캘리포니아에 초대받았을 때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라고 새겨진 이 목걸이를 집으로 가지고 왔죠.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예요. 홀리가 이 동네에 왔을 때 제가 뭘 해야 할지 알았죠.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가족관계라고 생각했고 서로 아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만들어졌죠.
Yes, yes, faster.
Oh, 그리고 난민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젠 씨 역시 홀리 씨에게 미국 언니로 불린다.
I think all refugees are somewhat scared to get close to Americans because they've heard different things.
모든 난민들은 미국인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약간씩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얘기들을 들어왔고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홀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그녀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녀만의 강점 중 하나죠. 홀리는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거나 뭔가를 해야 할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라고 서로 챙겨주고 그리고 뭔 일 있어서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불러주면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그냥 내가 행복해요.
그녀는 늘 제게 음식을 주려고 해요.
Yeah, me too. Yep, me too. Every time I come.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올 때마다 음식을 챙겨준다니까요.
I'm still trying to finish all the food she brought me.
전 그녀가 가져다 준 음식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넉넉해요.
이날도 어김없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낸 홀리 씨.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어떻게든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늘 음식을 넘치게 하게 된다.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는 법. 그러다 보니 낯선 이방인이었던 울타리 안에서 어느새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 그녀가 챙기는 이들 중에는 이웃 사촌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와 같은 난민인 바뚜마 씨는 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
Something you problem tell me. Holly, Holly, I need help. Okay. Yeah.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홀리, 홀리, 나 도움이 필요해. Okay. 그러곤 내가 가죠.
Wife, your children, me, just me and my kids. Oh my God. What happened to my life? So,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뿐이에요. 어, 맙소사. 제 삶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죠. 가끔은 불행해요.
홀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며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처지가 같다 보니 둘은 이심전심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
Yeah, when you talk, she's very nice. When I sad, she's talk to me, don't sad. When she sad,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녀는 아주 다정해요. 제가 슬플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하죠. 슬퍼하지 마. 그녀가 슬플 때는 또 제가 그래요. 슬퍼하지 마. 홀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피부색이 밝고 저는 검죠.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행복하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보는 눈은 똑같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뭐 외국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거나 대화하고 생활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미국에서의 삶에 잘 적응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떠나온 고향을 아주 잊은 건 아니다.
아니 저는 아이들은 먹을 거 없어서 못 먹는데 배가 많이 고프거든. 이런 놀잇감이랑 예쁜 거 없거든. 아이들 갖고 싶어 하거든.
내 놀잇감?
이게 많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그럼 탈출하게 되지. 탈출.
탈출하면 돼?
응.
어떻게 탈출해. 거기서 못 탈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엄마랑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우리 도와줘야지. 북한에서는 진짜 아이들 입살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는데 저는 거기 참 마음에 걸려가지고 잘 먹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게 쭉쭉 커야지. 아이고 진짜 잘 먹는다 우리 강아지. 어 우리 강아지 여보 예뻐 어찌까 여보 여보 어찌까 여보.
엄마 사랑해.
유일한 피붙이인 딸이 생겼고 늘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마음의 가족들도 생겼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고 차근차근 이루고 싶은 꿈도 생겼다. 그래서 홀리 씨에게 미국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참 돌이켜보면은 제가 많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꼭 성공을 해서 이분들에게 내가 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5년 동안은 꾸준히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배우고 싶은 기술이 혹시 내가 있다면 그것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 때든 제가 성공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제가 당당하게 그 북한의 그 백성들이 그 거기에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때가 올 때 되면은 그때 제가 무엇인가 한 몫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탈북자 홀리 황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연이은 무릎 수술에 영생 씨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취미 생활로 북에서부터 배우고 싶었던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악기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잡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엔 계속 잡생각했거든요. 야,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작년부터 내가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애가 그 대림대를 들어갔어요. 전문대 들어갔는데 걔가 그 회사에 2년 계약을 했어요. 대림대 졸업하기 날까지 2년을 회사 계약. 원래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그 회사에 실습으로 그냥 나갔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작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래 2년 동안을 이제 일하고 내년에는 이제 군대 나가야 돼요. 일하니까 그 월급을 타잖아요. 그 월급을 전대 50만 원씩 생활비 주는 거예요. 그 생활비로 쪼개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나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서서 뭐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하나라도 배우면 아무게든 난 좋잖아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뒤로하고 영생 씨는 현재 아코디언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생님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지금은요. 좋아요. 혼자서 그냥 외롭고 막 이랬댔는데 그래도 뭘 한 가지 할 게 생겼다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년 동안을 그냥 그 회사에 몸담고 이래 살아보니까 5시면 딱 계속 잘래도 못 자겠더라고요. 규칙된 생활을 해놔서. 아,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저.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고 막 너무 진짜 힘을 자꾸 줘요. 내가 자꾸 낙심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제일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면 이만쯤 하면 잘하는 거라고. 나 진짜 막 그랬는데도 자꾸 진짜 잘한다는 거죠. 아,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어떤 일 있어도 끌고 나가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이러니까 나도 같이 해봐야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는 아들이 잘 성장해 주기만을 바란다고 전했고요. 더 큰 소망으로는 남과 북의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큰 건 없어요. 내가 이제 뭐 나이 들어가면서 크긴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저는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남과 북이 우린 땅이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죽기 전에 우린 저 고향으로 못 가잖아요. 나는 통일이 안 돼도 내 서원은, 마음은, 소망은 그 결혼만 하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만 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적 평양에 살다가 함경남도로 쫓겨난 영생 씨는 그 당시 가깝게 지냈던 마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다고 전했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쫓겨나왔어요. 우리 쫓겨나온 줄은 몰랐는데 그때 그 평양에서 물갈이라는 걸 해요. 3년에 한 번씩. 어머니가 장기 환자고 그러니까 평양에 있으면 짐이 되잖아요. 그때 나왔죠. 몰랐죠.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저는요, 부모는 안 계시고 형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살던 우리 친한 친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내가 살아온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 한국에 와서 내가 살아온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 남한에 있는 이 기술을 이북에다가 좀 도입을 해서 남한만큼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영생 씨는 남과 북이 왕래되는 날 자신의 차를 끌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도 뭐 너무 이제 오래돼서 생각도 잘 안 나요. 제가 인민반에서 그래도 우리가 군국 기간에 있었다는 자체가 지도 기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민반장이랑 와서 계속 낸데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면 내가 그걸 커버도 해주고 인민반에서 계획 못하는 거 있거든요. 인민반별로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 있는 거 못하면 제가 권위원장들하고 농촌에 나가서 강의 나갔을 때 거기 가서 그 걸음 쪽지도 해다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기회가 돼서 간다면 나는 내 차를 끌고 직접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내 고향으로. 그마마 고향에서 막 시뚝 뒤집어질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우리 같은 수수한 사람들 이렇게 다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막 좀, 좀 막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와 제2의 삶을 살아온 만큼 영생 씨는 달라진 것도 많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와는 달리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했기에 그녀는 앞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데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비오에이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교 마지막 순서로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넬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즉 유펜과 함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 종합대학인데요. 이 코넬대학교는 학부는 8개 단과대학으로 대학원은 6개의 일반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일부 학부와 대학원은 이 뉴욕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공립대학의 개념을 가진 사립대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아주 특이하죠. 코넬은 사립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고 4개의 대학은 연방정부로부터 토지를 불어받고 뉴욕주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공립대학 체제를 갖춘 아주 특이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립대학 체제는 1년 학사 경비가 총 7만 달러가 넘는데요. 공립대학 체제는 5만 5천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사립대학 체제보다 평균 1만 8천 달러 정도 적은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입학규정 면에서도 사립기여일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립대학이면서 공익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립대학 체계를 갖춘 단과대학은 모두 4개로 농학생명공학대학, 산업노사관련대학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농학생명공학대학은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저명한 대학입니다.
공립대학 체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농학생명공학대학은 농업학과 생명공학의 메카로 1865년 남북전쟁 당시 설립됐습니다. 설립자인 에즈라 코넬과 초대 총장이었던 앤드루 화이트가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대학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농장 경영, 곤충학, 농학, 원예학, 낙농학, 동물학 등에 치중했지만 근대 들어서면서 식량과 에너지, 생명공학, 환경공학, 사회학, 재정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학부에 약 3천여 명이 재학 중이고 사립계열인 물리과대학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반면 사립대학 체계는 물리학부, 건축예술학부, 공학부, 경영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더 들어보시죠.
예, 물리과대학은 4,400여 명 정도의 학생과 2,400개의 코스가 강의되는 코넬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건축예술학대학은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현재 3,000여 명의 학부생과 2,2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가면 코넬의 경영대학 안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경영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른 학교로 편입하기도 하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코넬에 계속 지나가는 재학생 수가 97%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이 주는 매력과 장점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코넬에 등록해야 하는 조기 지원은 11월 1일이 접수 마감일이고요. 대개는 12월 중순이면 입학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 지원은 1월 2일이 마감이고 4월 첫 주를 전후로 해서 합격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넬의 신입생 선발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코넬은 첫째로 학생들의 지적 잠재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에 도전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학생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넬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로도 유명한데 이런 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넬이 찾는 학생들 어떤 사람들인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계속 들어보시죠.
둘째, 성격, 정직성과 개방된 마음 자세, 진취성, 남을 배려하는 긍정한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코넬의 이념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 이런 내용은 지원자의 에세이와 추천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별활동. 자신을 키워준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하는 생활을 했으며 리더십을 키우는지 여부를 살핀다. 넷째, 코넬을 지원하는 이유. 코넬을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코넬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성과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그런가면 코넬대학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편입생들에게도 니드블라인드 입학사정 원칙을 적용해서요. 능력, 실력,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대학을 지원할 때는 보통 입학 지원 서류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국에 접수시킵니다. 하지만 코넬은 독특한 지원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코넬 대학교는 지원자들이 각 대학별로 개별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학생들은 코넬 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각 대학별 입학 요강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대학별로 개각기 교과목 이수 조항이며 다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고 일단 지원 서류를 접수시킨 이후에는 지원 대학을 바꾸는 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교를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11학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데요. 이 고등학교 11학년 때부터 각 단과 대학별로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세계의 다른 대학에 각각 있는 생물학과를 살펴보고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가장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가령 농업생명공학대학에 있는 생물학은 자연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생물학을 전공하게 될 것이고 인류생태학대학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건강과 질병 등 인간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생물학 전공이 되고 물리과대학에 있는 생물학 전공은 호르몬, 줄기세포에 관련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 학생은 같은 전공이라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을 잘 선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네, 이 코넬 대학교는 뉴욕시에서는 북쪽으로 약 5시간 정도 걸리는 이타카라는 곳에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인 에즈라 코넬이 이타카에 있는 광대한 농장 부지를 기증한 게 바로 오늘날의 코넬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현재 코넬 대학교는 745에이커 규모의 대학 캠퍼스 외에도 4000에이커에 달하는 대학 소유 농장과 농업, 실습장 등 단일 대학 규모로는 가장 큰 실습장을 겸비하고 있고요. 학교 건물만도 4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고요하기로 유명한 거대한 규모의 카유가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12,000여 년 전에 형성된 깎아지를 뜻한 계곡 양 옆들레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죠. 캠퍼스 어디에 서 있어도 산이어서 떨어지는 폭포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오고 감탄의 탄생을 지를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앙에 펼쳐진 745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 안에 있는 건물의 상당수는 아이비 덩굴로 투잡돼 있어서 정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상아탑의 분위기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공부를 죽도록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로 소문난 대학이기도 합니다.
네, 지성혜산 씨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코넬 대학교를 끝으로 미국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의 명문 대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4월은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알리는 알코올 어웨어니스 먼스입니다. 알코올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최근 발표된 미국 여성의 음주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가까운 지인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을 때 어떻게 위로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아, 이제 미국 동부 지역도 정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땐 나들이 계획들 많이 하시죠. 도성민 기자 어떠세요?
뭐 날씨가 좋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죠. 네. 요즘 교회에 나가다 보면 포도주 양조장, 와이너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편말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렇죠.
가면 또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네네, 맞아요.
트인 곳에 나무들이 서 있죠. 하늘 보이죠. 잠깐 들러볼까 하고 갔다가 각종 포도주를 또 한번 맛보다가 취할 때도 있습니다. 홀짝홀짝 하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같은 주말에 여유 있게 또 긴장도 풀 겸 한 잔 기울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은요, 알코올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네,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자들의 음주 문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국 언론 매체 CBS 뉴스가 소개한 여성의 그 실제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여성은요, 20대 초반부터 술을 좀 많이 마셔왔습니다. 36살이 됐는데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뭐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불안감을 진정시켜 보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글쎄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겁니다.
이 간이라는 장기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화도 하죠. 또 호르몬 대사도 돕죠. 해독도 하죠. 살균 작용도 하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네.
한번 나빠지면 또 회복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통 알코올 남용 남성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보면요.
네.
과음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 사이에서 남성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미국의 알코올 관련 간 질환 비용이 한 6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네.
이 비용의 거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럼 음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의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한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
담배, 나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불법 약물, 그 다음으로 이 술이, 알코올이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자, 남녀 성별 간 증가율을 보면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년간 데이터 분석에서 여성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14.7% 올랐고요. 남성은 12.5%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도성민 기자도 본인 경험을 잠깐 나눠주셨지만
네.
뭐 술을 뭐 잘 안 마시는 사람들도 보면서 맛있겠네. 아, 딱 한 잔만 이러면서 가까이 네. 하다 보면 또 횟수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통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술을 덜 마시게 됐죠.
네.
하지만 그동안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술 마실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CBS 뉴스에 따르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서 지위와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또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음료도 더 늘고요. 이에 따라서 여성의 음주도 증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로제 와인 또 저열량 포도주의 판매량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류 시장 조사 업체인 BW166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로제 와인 판매량이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무려 1,430% 이상 늘었습니다.
네.
2월에 국제약물정책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이 제품의 분홍색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호감을 느낀다는 색이죠. 분홍색. 이 분홍색을 더 곁들인 것은 주류 업체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업체들의 전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네.
그런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적잖은 영향을 준다고요?
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레이첼 세이코 애덤스 보선대학 공중보건대학 부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엄마들이 육아와 집안일의 어떤 고단함을 달랜다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음주를 별것이 아닌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명 어머니 포도주 문화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적당하고 조절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라고 합리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연구에서는 어떤 양의 알코올도 인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벼운 음주조차도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또 유방암과 기타 암의 위험 증가와 같은 건강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네.
CBS 뉴스는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서 자녀가 없는 여성과 미혼 여성 그리고 자녀를 둔 여성 모두의 음주로 인한 위험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음주로 인한 위험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 술에 안, 난 안 취해. 이러면서 네네. 또 계속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듀크 헬스의 간이식 전문의인 스테파니 가르바니노 씨의 얘기입니다.
네.
많은 환자들이 음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 종종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환자들, 특히 20대와 30대 남녀가 간질환 때문에 더 자주 병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난 50년간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그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동안에 특히 지난 20년 동안 여성이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고 더 건강도 나빠지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자, 미국 농무부와 보건후생부가 공동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식생활 지침 발행합니다. 아, 내년에 공개될 2025년도 지침에는요. 여성이 하루에 한 잔 넘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루 한 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요.
네. 자, 이 지침을 위해서 알코올 소비와 암의 위험 관계를 포함한 여러 질문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자, 멋지고 마치고 첫 번째 주제는 4월 알코올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여성 음주와 건강에 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닐 테지만 주변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때는 그 본인은 돕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여성 전문 매체인 우먼스월드가 소개한 몇 가지 조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위로를 느끼는 방법이 남한테도 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정과 대처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자,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이 우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려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얘기겠죠?
그건 아니고요.
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네.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지지할지 두려워하고 또 모르는 것, 이거 괜찮다.
아.
괜찮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열린 마음이네요.
내가 그렇게 슬픔을 위로할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자책하지
얘기인데,
말라고.
두려움과 어렵다는 생각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네.
자, 캐서린 호지 전문 상담사의 얘기는요. 위로할 줄 모른다고 자책하지 말고
네.
또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좋은 마음일 텐데. 자, 그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슬픔에 관한 바른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주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사자들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네.
자, 특히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나도 그런 일 겪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이게 관심이 상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상대가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듣는 것을 먼저 권고했습니다.
자, 그럼 듣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네. 자, 호지 상담가는요.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Time is a healer. 그렇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뭐 이런 말. 상대의 슬픔이 무효가 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뭐 메뉴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는데 내가 당신 딸도 데리고 올까? 데리고 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음식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까요?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거요. 힘든 상황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무언가를 대신해 주는 것. 미국의 광고 같은 거나 이렇게 사연을 보면 네. 가족을 잃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여기 잔디를 좀 깎아 드릴까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친구나 가족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번에는 앨런 울펠트 박사의 조언입니다. 울펠트 박사는 죽음과 슬픔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상담가입니다.
네.
울펠트 박사는 아픈 친구에게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뭐 옆에 있으란 얘기일까요?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병원이나 집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요. 그냥 한 번 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픈 기간에 종종 찾아가서 뭐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카드게임 등 친구가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같이 하는 것. 혹은 옆에 앉아서 창밖에 눈 내리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단지 같이 옆에 있는 행동은 상대한테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같이 싸우겠습니다. 싸울 거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환자는 병뿐만 아니라 사실 고독하고도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방문이 어려운 친구라면 손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메시지로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요, 친구와 가족이 걸린 그 병에 관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병에 관해서 알면 환자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증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될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정이나 사랑은 사실 상호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고받는. 때로는 일방적으로도 밥을 떠먹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문자 한 통이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끼고 있습니다. 라는 것 알려주고 싶어요.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 작은 노력이 상대방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진심을 전하는 일이 힘든 일을 겪는 사람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점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도성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중에 유튜버 경력이 8년째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북한 음식 파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맛 평가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북한 남자 탱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명진 씨인데요. 최근에는 만담으로 입담으로 웃음을 끌어내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탈북민 장명진 씨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여기는 오복쟁반집이고요. 제대로 맛깔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 먼저 드시고 네. 국수를 부어가지고 이제 차자차자 야채하고 네.
탈북민 장명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 탱고에서 탈북자가 먹어보는 북한 음식이라는 영상입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어복쟁반 가게에 찾아가 직접 그 맛을 보는데요. 먼저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한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탈북민 장명진 씨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자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명은 북한 남자 탱고로 탈북민 중에서는 시도세죠. 제가 요즘 좀 살쪄가지고 얼굴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는 제 대학교 후배가 제 얼굴 이미지가 좀 볼탱탱한 고양이 닮았다 해가지고 그 탱고로 이렇게 닉네임 지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구독자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방송 그런 여러 콘텐츠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편안한 그런 걸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먹방이나 일상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그런 평범한 걸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편안한 모습으로 장명진이라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소소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고향 있을 때도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일반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수능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도 중요한 과목이 뭔지 이렇게 진짜 궁금한 그런 걸 올리다가 이제 뭐 궁금한 거 몇 개 떨어지니까 사람들 결국 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뭐 고향에서 엄청 오래 살지 않아서 진짜 저도 북한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배워서 또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명진 씨는 1998년에 탈북해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26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진 만큼 자기 고향은 서울시 양천구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느꼈죠. 왜냐면 그 외로도 많고 그리고 제 말투 때문에 살짝의 차별하는 차별도 좀 당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예를 들어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되게 맵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달고 해가지고 그런 크고 작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지나니까 솔직히 막 어디 가서 북한에서 왔다 해가지고 막 한국이 다르다 아니면 이게 너무 낯선데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지금 물어보면 그냥 저는 이제 목동 사람이라 하거든요. 예, 고향 어디세요? 뭐 양천구 목동 살아요. 예, 말투가 좀 이상한데 하면 부모님이 경상도예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쭉 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씨를 소개하는 수식어는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탈북 래퍼, 그리고 이제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요즘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요즘 이제 만담꾼으로 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제가 좀 이제 음악을 좀 관심 있다가 래퍼로 꿈 있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개그맨으로 이렇게 편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북한 개그맨으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제 KBS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그걸 했었어요. 섭외되면서 뭔가 무대에서 마이크 하나로 이제 관객이랑 호흡하고 또 제 이야기로 뭔가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 그 좀 짜릿한 경험이신 거죠. 그때 뭔가 그 무대 한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동생이 형도 좀 서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본 쓰고 연습도 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썼어요. 이제 몇 개월 됐죠.
그렇게 장명진 씨는 본격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는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무대 관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무대는 굉장히 좀 되게 임팩트가 있은 게 소개를 이제 호스트가 저보고 이제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언제 왔다 이런 게 딱 빼고 북한에서 왔다니까 이제 관객들은 북한에서 어제 왔나? 막 봤는데 막 생각보다 제가 막 좀 통통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뭐 이런 뭔가 그런 추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걸로 되게 웃어주더라고요. 반응도 좋았고 해가지고 뭔가 첫 무대는 굉장히 좀 유쾌하고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는 게 지금 좀 생각나요. 제가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탈북민 누굽니다 하니까 일단 안 믿는 거예요. 제 외모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북한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했는데 북한 대통령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에이 그 단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예상하지도 못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번 무대에 올랐고요. 장명진 씨는 모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딱 한 번은 무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왜냐면 무대 또 한 2, 3개월 안 섰다고 서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서서 관객의 반응도 보고 싶고, 그리고 결국 스탠드 코미디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회 이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이 배우는 거 있거든요. 아, 요즘 이게 유행하는구나. 아, 요즘 이 사람들 여기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거기서 또 즉흥으로 또 대본도 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 무대에 서서 마이크 하나만 들고 이 말로써 관객을 웃겨야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장명진 씨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일단 화 들어가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객들이 바로 피드백 호흡이 오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댓글 보고 알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휴지터, 뭐 창문 하면 바로 이제 눈빛이나 반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재밌고 좀 민감한 주제 딱 들었을 때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 개그로.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그 주제, 단어, 그 하나가 핏살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명진 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또 웃음을 주기까지 큰 계기가 됐던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좀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한번 깨진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한번 큰 무대 한번 섰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무대. 두만강에 한번 서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무대는 없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무대가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래퍼로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전혀 상상 못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고향 있을 때 평범한 군인이셨고 어머니도 또한 평범한 사람이어서 되게 예술가 집안도 아니고 엄청난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자기 꿈에, 그러니까 자기 미래 뭐 하고 싶은지 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전 늘 쓴 게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삶, 회사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살면서 평범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이 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도 제일 큰 꿈이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애 낳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제일 힘들지 않나. 왜냐면 아직 잠깐 못 갔거든요. 올해는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범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명진 씨는 대본을 쓰고 또 카메라를 켭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막 명예를 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무대 서잖아. 예, 그걸로 제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은 70점 주고 싶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탈북민 1호 예, 스탠드 코미디언 딱 이런 호칭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그런 수식어를 제가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아까도 대본 수다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속 무대에 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탈북민은 어둡고 우울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는 장명진 씨는 자신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가족도 그렇고 제 친구,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절 보고 있는 동영상이 됐던 무대에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고 사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남이 웃으면 저도 즐겁고 또 제가 웃으면 또 앞에 있는 분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웃음 주고 저도 웃음 받고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